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예측 모델에서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31일 공개된 더 힐과 디시전 데스크 HQ의 자료에 따르면 313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48.2%, 트럼프 후보 지지율 47.7%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간발의 차를 앞섰는데 격차는 불과 0.5%포인트입니다. 전국 지지율에서 이 같은 박빙 추세는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옅은 이른바 경합주들의 승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적 경합주인 미시간의 경우 워싱턴포스트가 3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47% 지지율로 45%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등록 유권자 대상 설문 결과인데 적극 투표 의향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후보 46%로 나왔습니다. CNN과 SSRS가 전날 발표한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 세 곳의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우세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6%포인트 차로 따돌렸고 미시간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5%포인트 앞섰습니다. 선거인단 19명이 있는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48%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을 54%로 제시하면서 45%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보다 크게 앞선다고 분석했었던 이코노미스트는 31일 두 사람 모두 당선 가능성을 50%로 조정했습니다. 이 매체의 자체 선거 결과 예측 모델 업데이트에서 트럼프 후보는 2주 전에 48%, 지난주에 54%로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하락세였던 해리스 부통령은 반등에 성공해 동률을 이뤘습니다. 미국 정부가 30일 대러시아 기술 군사 지원에 관해 400개 가까운 개인과 기관들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달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수행 중인 러시아에 첨단 기술과 장비를 공급하는 데 연루된 275개 대상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인도와 중국, 튀르키예, 태국, 스위스를 비롯한 17개 국가와 관할권에 걸쳐 있는 개별 행위자들과 제재 회피망이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위산업에 공급되는 마이크로칩과 기계도구, 첨단 전자제품 등이 제3국을 통해 러시아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아랍에미리트와 기타 국가를 통한 관련 장비의 유통을 제한한 뒤 인도가 새로운 우회초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 도구와 기술 유통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결정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무부는 대러시아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20개가 넘는 기관과 개인들을 별도로 제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31일 중동의 고위 관리들을 파견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해결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 등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등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일부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31일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도네츠크 지역의 야스나 폴리아나 마을을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오물풍선 살포 등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기온 12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에 대응한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북한이 한동안 뜸했던 ICBM 도발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31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의 ICBM은 86분간 비행했고 정점 고도는 약 7000km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 당시 비행시간인 74분을 넘어 역대 최장 시간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이고 지난해 12월 18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를 쏜 지 43일 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내놓은 발언도 이례적으로 빨리 보도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ICBM 발사 현장에서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 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 책동과 각양각태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은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ICBM 발사 사실을 발표하며 미사일 총국이 매우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ICBM 발사가 국가 수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고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에 현대성과 신뢰성을 과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군에 북한 ICBM 발사 포착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ICBM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입니다.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와 러시아의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미한 두 나라 공군은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한국 공군이 F-35A와 F-15K 등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선 F-35B와 F-16 등을 총 110여 대 동원했습니다. 합참은 해당 훈련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모사한 표적을 F-15K가 공격해 폭파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고체 추진제와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입니다. 외교부는 이들 물품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전략 도발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시아가 최근 북서부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캄차카 반도를 향해 야르스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의 대규모 핵 공격 훈련 직후 북한의 ICBM 발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파병 국면에서 국제사회가 자꾸 문제를 삼으면서 이걸 압박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약에 따라서 뭐 국제법제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핵국가 대 핵국가의 동맹이야. 함부로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신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향후에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메시지 보낸 거라고 봐야겠죠.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대량 공급하고 있고 파병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의 자위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차원에서 ICBM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 대선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 본토 공격을 상정한 전략 도발이라는 점에서 대미 압박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핵을 동결시키고 대미 공격 능력 확보를 막는 동시에 비확산에 주력하겠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 미국의 이해관계거든요. 이 흐름을 북한도 읽고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존재감을 통해서 대선 이후의 흐름을 보여주는 행보로 본다. 만일에 정말로 미국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파국적인 어떤 결과를 의도했다면 정상각도 발사나 핵실험을 했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의 목적도 궁금한데요.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매우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새 기종의 미사일을 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ICBM의 비행시간은 86분, 최고 고도는 7,000km 이상으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기존 화성 18형도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인 15,000km가 넘게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더 사거리를 늘린 겁니다. 이성준 한국합참공보실장은 그 이유에 대해 더 무거운 탄두를 장착하고도 미 전역을 타격하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현재까지 초기 판단한 것으론 북한이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북한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ICBM이 아닌 미 본토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 기술의 완성이라며 이번에 관련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화성 18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해서 86분 동안 이렇게 비행을 했다고 한다면 10분 이상이 더 길게 이거는 비행 중에 뭔가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MIRV에 대한 성능 및 기능을 확인하는 ICBM의 시험 발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최근에 북한이 공개했던 12축짜리 텔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30일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벗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10월 30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입니다. ICBM을 기준으로는 작년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발사입니다. 당시 북한은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오물풍선 살포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용현 국방장관이 30일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 개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장관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영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의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러 간 군사협력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미한 핵협의 그룹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 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미한 NCG 모의 연습과 도상 연습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한 국방장관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을 전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계속된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 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하고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했고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제12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협상이 타결됐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미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SCM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약 만 명 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Seeing them outfitted with Russian uniforms and provided with Russian equipment. And I am increasingly concerned that the Kremlin plans to use these North Korean soldiers.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장비를 제공받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크루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전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 북한군 병력을 사용할 계획을 점점 더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북한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북한의 현재 행동이 인태 지역과 유럽 전역까지 퍼져 많은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위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참전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은 상당히 간단하다면서 만약 그들이 싸우고 우크라이나 군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공동 교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standards pretty easy if they're fighting if they're attacking Ukrainian soldiers and they are co-belligerents they're a part of this fight that's fairly easy to determine.
오스틴 장관은 그들이 전투에 투입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만 명의 군인과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들이 투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추측하지 않고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이 많은 병력을 많이 잃었고 동원력을 내려 병력을 징집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지난 2년 반 이어진 자신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북한군이 참전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북한을 향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라고 경고하며 러시아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의 파병은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며 전쟁 범죄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게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자기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총알받이 용병으로 선 용병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고 전쟁 범죄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북한군의 파병으로 일어난 이후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김정은이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군 파병을 적극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은 파병의 조건으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와 함께 북한이 보유한 노후화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이 또한 우크라이나에 참단관 등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면서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단관이나 전황 분석단을 쭉 보내왔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전의 경우는 특히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의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한 가운데 두 나라는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비난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들을 파병한 사실을 강하게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3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북한군 병력 만 명이 러시아 동부로 이동 중이고 이들이 곧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그러한 단계를 밟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Russia not to take these steps. Should DPRK soldiers be used in the battlefield? This would mark.
그러면서 북한군의 전장 투입은 분쟁을 더욱 심각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파병 결정은 이미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크렘린궁은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수십 년 동안 세계를 핵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온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knows the DPRK threatens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e Kremlin knows the DPRK's unlawful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왕따 국가라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절박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러시아가 북한과는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는 물론 국제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 병사에게 무기가 연관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포함된 안보리는 이란과 북한의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며 이들 나라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했다며 우리는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북한과 이란이 무엇을 제공받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uncil, including the Russian Federation, also imposed arms embargoes on Iran and the DPRK to deter.
이어 최소한 우리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원회의 활동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지난 3월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이번 파병을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의 거듭된 경고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까지 자신들의 결탁을 완전히 부인했다면서 이제 그들은 국제법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Our repeated warnings and condemnations, however, have fallen on deaf ears of North Korea and Russia.
또한 마지못해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은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북한 병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민을 느낀다며 그들이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인 젊은 병사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북한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과 기술 협력을 진전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이는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Putin di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dvancing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military technology during his visit.
이어 우리 안보리 이사국들은 모든 회원국이 헌신하고 있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포함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떤 안보리 이사국도 이와 관련한 우리의 역할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러시아는 이들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각국의 지적에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저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서방 동맹국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동원해 젤렌스키 정권을 도울 수 있다는 결함 있는 논리를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겐 같은 행위를 할 권리가 왜 없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판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 is often secret now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are systematically providing Ukraine with intelligence data from.
이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김 대사의 발언에 우드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며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언에 나선 경성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북한 파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모든 당사국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적 해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옹호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러 군사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를 중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물론 역내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I will note that it is a matter of significant concern for us that North Korea has deployed troops to Russia. And that those troops in Russia are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고 그들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쿠르스크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해 북러 군사관계 심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밝혔고 중국뿐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들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의 우려 전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그들이 직접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미 중국 대사관을 통해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와 매우 강력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11월 미 대선을 전후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국방정보본부와 일본 정부가 평가한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No, I don't have any comment on that at all. We rarely comment on that type of thing from Podium.
밀러 대변인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것이 없다며 우리는 연단에서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3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그 시기는 다음 달 미국 대선 전후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입장도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밀러 대변인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분명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대화에서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며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 내일 워싱턴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난다며 그 회담에서도 이번 사태가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31일 워싱턴에서 제6차 미한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미한 2+2 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입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중국의 우려를 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만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반도 비핵화 첫 단계 조치로 군축 논의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미베라 하이어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은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 문제와 한국과의 동맹 정책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바탕으로 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동맹 정책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think you'll see Vice President Harris or a future President Harris build on the success of President Biden's policy, continuing strengthening the U.S.-Korea bilateral relationship.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성공한 정책을 바탕으로 미한 양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미한일 3국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조선업계 등지에서 미국 함정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며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미국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Very much so. I think you'll continue to see rotations of our nuclear submarines and others.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핵 잠수함을 비롯한 다른 전력들이 계속 순환 배치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선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정책이 이런 조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t's always a possibility because you see the changing security posture.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내 안보 태세가 변화하고 있고 북한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의 군대까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 또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역에 정기적으로 우리의 핵 억지력을 순환 배치하는 등 핵 억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간의 철통 같은 합의는 해리스 부통령도 분명히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안보 태세가 변한다면 이에 변화를 주기 위한 협상에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반도체 등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기조는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I do. Certainly if it's President Harris.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도체 지원법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입니다. 특히 입법 제정으로 한국만큼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강력한 투자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양국 간 강력한 경제 관계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재건하겠다고 얘기해왔고 많은 투자가 공화당이 강세인 주둘로 흘러간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그 투자가 중단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we have to guess because I think President Biden has really laid out a robust agenda.
추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강력한 정책을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와 함께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을 방문해 깊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3국 및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한국과의 동맹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think the problem here has been Kim Jong-un.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우리가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에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외교적으로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재는 물론 하나의 도구이지만 또 다른 도구는 앞서 말했듯이 미한 관계를 최대한 강력하게 유지하고 일본과의 3국 관계를 계속 강화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선 진전을 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Yeah, I think it's a possibility. I know I've said in the past that
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선 첫 단계들에 집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4년, 8년 전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간 경제적 관계 재개와 같은 중요한 첫 단계들에 집중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지만 현재는 김정은의 태도와 대화 부재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논의에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여러 차례 만난 바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가능성에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I think President Harris will continue the strong support that we've demonstrated in a bipartisan way for the people of Ukraine.
해리스 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법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푸틴이 지원을 요청한 북한군은 아마도 전투 경험이 부족한 병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는 우리의 대응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Vice President Harris will, a future President Harris will continue to support Ukraine.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각국의 주권이 보호받는다는 안도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단순히 전시 상황에서의 거래적 관계인지 아니면 더 지속적인 관계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한동안 멈추게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낮췄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반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일상화했고 러시아와 공조까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You know, again, you did see an escalation of North Korean missile testing early on. It slowed down a little bit.
초기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요.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북한은 정권 교체기에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China's aggressiveness in the region has continued to
영내에서 중국의 공격성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입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에 걸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영내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동맹을 계속 구축하는 한편 강력한 억지력 역할을 하기 위해 영내 군사력을 계속 재건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처럼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That's the hope, right? I mean, the hope is, you know, China's prospered under the relative peace and stability of the last.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서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경쟁할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혹은 중국과 서방 간의 전쟁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으로부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와 영내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공화당의 브래드 원스트럽 하원 의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와 영내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서 착수한 방벽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북한을 잇는 육로가 최대 150m 길이의 방벽에 모두 막혔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와 북한 개성을 연결하는 경의선 도로에서 방벽 형태의 대형 구조물이 식별됐습니다. 남북 군사 분계선과 맞닿은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31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도로 한가운데에 만들어진 가로 135m, 세로 115m의 지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방벽 추정 구조물이 보입니다. 일직선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방벽은 길이 120m로 측정됐으며 방벽 바로 뒤엔 검은색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를 갖춘 대형 방벽이 이 일대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벽의 한국 쪽 방향, 즉 바로 앞 지대에는 또 다른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길이가 약 100m인 이 구조물은 유선형 형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중으로 방벽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위해 임시로 땅을 파놓은 흔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 21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곳 경의선 도로에 대형 면적의 사각형 지대가 만들어지고 한국 쪽 방향으로 방벽 추정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열흘 뒤 촬영된 이날 위성사진에선 방벽 추정 물체가 더욱 뚜렷하게 식별돼 북한이 세운 방벽이 사실상 완성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어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5일 정오쯤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폭파 시점을 기준으로는 불과 15일 만에 경의선 도로에 방벽을 세운 것입니다. 동해선 도로에서도 식별됐던 방벽도 이전보다 더 뚜렷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29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가로 200m, 세로 100m의 직사각형 모양의 지대 위에 세워진 150m 길이의 물체가 보입니다. 이 물체 역시 검은색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이는 이 물체가 방벽이란 점을 시사합니다. 앞서 BOE는 지난 24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지대에서 200m 길이의 물체가 식별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날 위성사진에선 양쪽 끝부분의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쪽 약 50m에 해당하는 방벽이 나무숲에 가려지거나 공사 과정에서 임시로 세워진 구조물이 해체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요새화 작업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통행이 재개되려면 방벽을 해체한 뒤 도로와 철길 등에 대한 복구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 이 지역에 많은 양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해체하는 작업까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1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은 2000년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합의를 거쳐 시행됐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그리고 육상도로의 재연결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 기온 12도에서 23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과 안주 기온은 10도에서 20도입니다. 남포 11도에서 20도입니다. 평안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11도에서 21도, 수풍 10에서 19도, 강계 7에서 19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12도에서 20도, 용현 9도에서 20도, 개성과 사리원 10도에서 19도, 신계 8도에서 2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10도에서 22도, 장진 2도에서 15도, 해산 3도에서 15도, 원산 11도에서 20도, 평강 7도에서 19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일부 지역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청진 기온은 8도에서 20도, 선봉 오후에 맑겠고 7도에서 19도입니다. 삼지연 오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1도에서 1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앞바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m, 오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예측 모델에서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31일 공개된 더 힐과 디시전 데스크 HQ 자료에 따르면 314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48.2%, 트럼프 후보 47.7%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간발의 차로 앞섰는데 격차는 불과 0.5%포인트입니다. 전국 지지율에서 이 같은 박빙 추세는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옅은 이른바 경합주들의 승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적 경합주인 미시간의 경우 워싱턴포스트가 3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47% 지지율로 45%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 유권자 대상 설문 결과인데 적극 투표 의향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47%, 트럼프 후보 46%로 나왔습니다. CNN과 SSRS가 전날 발표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 세 곳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우세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6%포인트 차로 따돌렸고 미시간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5%포인트 앞섰습니다. 선거인단 19명이 있는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선 두 후보가 48%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을 54%로 제시하면서 45%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에 크게 앞선다고 분석했던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31일 두 사람 모두 당선 가능성을 50%로 조정했습니다. 이 매체의 자체 선거 결과 예측 모델 업데이트에서 트럼프 후보는 2주 전에 48%, 지난주에는 54%로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하락세였던 해리스 부통령은 반등에 성공해 동률을 이뤘습니다. 선거인당 확보 예상 수치 중간값은 해리스 부통령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전체 538명 가운데 276명을 확보해 과반을 넘어 당선권에 들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270명으로 과반선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6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후보는 30일 동시에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경합주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후보는 31일 서부 경합주로 동시에 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30일 대러시아 기술 군사 지원에 관해 400개 가까운 개인과 기관들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수행 중인 러시아에 첨단 기술과 장비를 공급하는 데 연루된 275개 대상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중국, 튀르키예, 태국, 스위스 등 17개 국가와 관할권에 걸쳐있는 개별 행위자들과 제재 회피망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위산업에 공급되는 마이크로칩, 기계도구, 첨단 전자제품 등이 제3국을 통해 러시아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와 기타 국가를 통한 관련 장비의 유통을 제한한 뒤에는 인도가 새로운 우회초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 도구와 기술 유통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결정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국무부는 대러시아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20개 넘는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했습니다.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료와 군사 수리 시설, 첨단 기술 생산 업체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31일 중동의 고위 관리들을 파견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해결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브렛 맥커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 등이 이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일부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31일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야스나 폴리아나 마을을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말한 것으로 리아 노버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꾸준히 진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